출애굽기 71번 메시지 율법의 규례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 두 번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규례들을 다만 인쇄된 글자로 읽고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율법의 규례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의 풍성을 캐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장들에서 표면 아래 숨겨져 있는 풍성을 파내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들을 잡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암시하는 바를 추적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장 18절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당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고 그것이 암시하는 바를 살펴본다면 그것이 마법과 연루되어 있고 그 마법은 귀신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어 무당이 마법과 마귀 두 가지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가 암시하는 것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표면 아래 숨겨진 귀중한 것들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이 장들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들은 살인과 탐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의 창시자이며 근원자인 사탄을 살인한 자에게서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탐심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기술한 내주하는 죄의 문제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내주하는 죄가 본래는 탐심의 정욕을 언급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있는 허망한 풍설을 전한다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것이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고 그 거짓말에서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을 추적해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20장 24절과 25절의 제단과 제물들이라는 단어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단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교병과 절기들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표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중요한 단어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를 추적하는 것은 성경의 비유를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파들어가서 표면 아래 있는 풍성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이 제단이 십자가를 예표하고 제물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 있는 다른 항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었는가를 계속 찾아온 교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단이 십자가를 예표하고 제물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안식일, 안식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추수의 충만함과 틀의 집들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규례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들을 더 살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며 특별히 그것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체험들을 지적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율법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고 대개 율법을 만든 자의 어떤 그림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헌법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미국 국민의 얼굴이며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법은 미국 시민들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림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영이 무엇인가를 알고 율법의 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묘사된 그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항상 입법자의 영의 체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은 신성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 그분에 의해 정해진 율법의 영인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은 십계명에 매우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과 같이 이 십계명들을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십계명을 경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들에서 그리스도나 십자가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십계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나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성취하신 것들이나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련된 어떤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첫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시므로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계명은 색인 형상이나 유사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며 그것에 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제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다섯째 계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계명들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하는 것과 탐심을 금지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십니까? 당신은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것을 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나 누림에 어떠한 것을 찾아냈습니까? 십계명에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규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규례들 속에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예표되어 있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암시되고 지시되고 상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규례들은 사실상 21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 시작합니다. 이 구절들은 규례들에 관련된 예비적인 말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 장들에 있는 규례들로 들어가는 문이며 출구입니다. 이 문은 타락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접촉하고 경배하는 길을 제공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단을 통해서 제물들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른 규례들을 위해 길을 여는 예비적인 규례들을 제시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예비적인 규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구속을 봅니다. 규례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완전하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21장부터 23장까지에는 그리스도, 구속,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가려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을 접촉하게 하는 출구,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이 제단과 제물들, 즉 십자가와 그리스도임을 제3강조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관해 명확하다면 주님 앞에 절하려 할 것이며 그분을 경배하려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율법의 규례들이 암시하고 지시하고 의미하는 바는 풍성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규례들이 타락한 사람의 어둡고 침울한 그림을 묘사함을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타락하였고 타락 속에서 계속 삽니다. 사람은 죄들, 우상 숭배,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말, 탐심, 마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욱이 타락한 사람은 외적인 죄들을 지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의 탐욕적인 본성인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는 탐욕의 죄는 사탄의 본성입니다. 더욱이 거짓말과 살인은 거짓말의 아비이며 살인의 근원인 마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타락한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외적인 죄들과 내주하는 죄 둘 다에서 사람은 사탄과 관련되어 있고 귀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들과 접촉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타락한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죄지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연합하고 귀신들과 연관되어 있고 죄의 노예입니다. 유래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노예가 되셔서 노예의 신분으로 타락한 사람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죽임당하시기 위해 타락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십니다. 적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속한 가축에 관한 규례들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적들인 우리 죄인들이 잃었던 생명의 모든 것을 되사셨고 그분을 미워하는 우리를 우리의 무거운 짐들에서 해방받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간 타락한 죄인들은 그들의 안식, 그들의 쉼이신 그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은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이 부분의 규례들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경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줍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타락 속에서 살고 죄들로 가득 차고 사탄과 연관되어 있고 귀신들과 관련되어 있고 완전히 노예화된 타락한 사람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오신 분은 그분 자신이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후 생명을 회복하셨고 우리를 우리의 짐들에서 풀어주셨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례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에 관한 것의 요약입니다. 이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과 그분을 누리는 법에 관해 이 규례들에 의해 암시되고 지시되고 의미된 바를 살펴볼 것입니다.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과 관련된 네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들의 처음 것은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수의 충만함과 짜낸 포도주와 기름의 흐름을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충만함은 좋은 땅에서 산출된 추수의 충만함을 뜻하며 즙들은 포도와 감람 열매에서 짜낸 포도주와 기름의 흐름을 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안식과 자유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그분께 왔을 때 우리는 추수하고 즙을 가짐으로써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과 가축 둘 다의 처음 난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들짐승에 의해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규례들의 암시와 지시와 의미를 알기 위해 이 규례들을 합당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단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제물들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의 충만함과 틀에서 짠 포도주와 기름의 흐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들짐승에 찢긴 고기를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안식과 자유를 위해 도망하여 들어간 곳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추수의 충만함과 틀에서 짜낸 포도주와 기름의 흐름을 드리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추수의 충만함과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체험의 흐름을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안식과 자유로 누리는 우리의 성경에서 농작물로 비유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농작물입니다. 좋은 땅의 추수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을 우리의 안식과 자유로 누린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수확물, 즉 추수의 충만함을 산출해내는 좋은 땅이신 그분에게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자라게 합니다. 이 충만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의 충만함의 언급은 우리가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추수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집인 포도주와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짜낼 포도와 감난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까? 충만함과 집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표론에 따르면 이 땅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서 그분을 우리의 안식과 자유로 누려야 하며 그 다음에 좋은 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 살 때 우리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수거하고 자라게 합니다. 좋은 땅과 땅에서 산출한 추수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풍성히 체험한 것의 수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충만함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의 흐름인 즙도 가져야 합니다. 22장 29절에 있는 즙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흘러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교회 집회에서 교통할 때 그들의 간증의 한 부분은 추수의 충만함일 것이고 다른 부분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서 흘러나온 즙이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즙틀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틀인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포도주가 흘러나오며 관제로까지 사용됩니다. 또한 기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흘러나옵니다. 충만함과 즙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체험과 십자가의 고통에서 흘러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충만함과 즙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집회에 와서 당신이 추수한 충만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충만한 추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한 범주는 추수의 충만함의 범주이고 다른 범주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체험, 즉 틀에서 흘러나온 즙의 범주입니다. 틀이 없다면 포도나 감람 열매가 있어도 즙이 흐르는 포도주나 기름이 없을 것입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로 예표됩니다.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감람나무로 예표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밀과 보리일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포도이며 기름을 만들어내는 감람입니다. 포도주가 흘러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감람 기름이 흘러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다 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포도와 감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짜져야 합니다. 매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회 생활은 포도주 틀이며 또한 기름 틀입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기름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즙으로 짜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짜지는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포도와 감람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틀 아래 계속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추수의 충만함과 틀에서 짠 포도주와 기름에서 흐른 즙이 다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된 얕고 피상적인 것에 속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추수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수확하는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포도주와 기름에서 흐르는 즙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교회 집회의 충만함과 즙을 가져가야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이유는 충만함과 즙의 산출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난 아들들과 처음 난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그들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분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출애굽기 22장 29절 하반절과 30절은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과 가축들에서 처음 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중 장자가 유월절에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의 아들에게 설명한 15절에 따르면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유월절 때의 장자의 구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은 처음 난 자들로 간주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장자입니다. 이 장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받아야 마땅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가에 의해 매입되고 구입되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에서 분별되어야 했고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체험에서 우리는 이런 기억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장자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죽어야 했으나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한때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따라 나는 죽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 이제 나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분에게 속했으므로 그분에게 분별되어야 한다. 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런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킴. 출애굽기 22장 31절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 특히 신약에 따르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이신 그분으로 적셔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 거룩한 생활, 거룩함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그것을 던지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취해야 하며 더러운 사람들의 음식이 되는 사망의 어떤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출애굽기 22장 31절은 또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고 말합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만 취해야 하며 사망에 속한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관계된 것은 더러운 사람들의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22장 31절의 개는 더러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규례들의 의미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희생이시며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짐승에 의해 찢긴 것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들에게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사망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쓰레기로 간주되어야 하고 옆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가축들을 쉬게 하고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를 숨돌리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취하는 것을 예표함. 출애굽기 23장 12절은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될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참 안식일이십니다. 가축들을 쉬게 하고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를 숨돌리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나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취하는 것을 예표함. 땅을 위한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들에 있어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사실상 안식일을 지킨 결과는 안식년을 가진 결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이들을 안식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식년을 준수하면 다른 이들의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안식으로 그리스도를 취하나 안식년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취합니다. 그러나 오직 장래에 그리스도가 가장 충만하게 우리의 안식이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규례들에서 우리는 한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누림을 가져다 주는 것도 추구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안식과 원기 회복을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밭과 포도원과 가수원에서 산출한 영적 음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산출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공급하는 것은 풍성한 음식으로 그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1년에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누림을 예표함. 출애굽기 23장 14절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합니다. 해마다의 이 세 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에게 1년에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누림을 예표합니다. 무교절. 성경에는 이 세 절기가 삼일 하나님의 누림을 예표한다는 것을 말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의 계속이었습니다. 사실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무교절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맥추절.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그 영의 누림을 예표합니다. 맥추절은 또한 오순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영이 교회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맥추절은 그 영을 예표하는 기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십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따르면 부활한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나 신약에서는 이 예표의 완성인 그 영을 갖습니다. 예표와 그것의 완성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바울의 말에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며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절기의 성취는 그 영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 심지어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오순절이 그 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맥추절의 신약의 완성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맥추절은 추수의 첫 열매와 관계되어 있을 뿐 그 영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의 날을 뜻합니다. 첫 열매를 8일째에 하나님께 드린 후 사람들은 7주를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50일째의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예표론에 따르면 오순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것과 연관됩니다. 그러나 성취에 있어서 오순절은 그 영의 오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첫 열매는 그 영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표와 신약에서의 성취를 비교한다면 부활한 분이며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그 영이라는 강한 지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표론에서의 첫 열매가 성취에 있어서는 그 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성령의 첫 열매에 관해 말합니다. 여기서의 첫 열매는 우리의 누림과 만족을 위한 첫 열매이신 그 영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인해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45절은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첫 열매는 사실상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의 예표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 절기의 성취에서 그 영임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영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일 구약에서 첫 열매가 없었다면 맥추절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에 그 영이 없었다면 오순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오신 그 영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첫 열매의 성취입니다.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 영입니다. 수장절.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충만히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린 최종적인 결과와 완성은 신약의 충만, 즉 아버지의 충만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또한 장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절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일 하나님을 영원히 충만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신격의 충만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절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로 뿌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에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수확, 추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누림은 오순절 날로 시작했고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까지 계속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추수의 완성인 거두어드림은 신격의 충만, 즉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의 충만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안식과 원기회복과 음식이신 그리스도의 누림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누림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절기로 예표된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